국제사회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헤르손시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했지만 경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 밤 연설에서 현 시점에서 모든 헤르손 주민들에게 조심하고 점령자들이 남긴 건물과 물건을 스스로 점검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 밤 연설에서 현 시점에서 모든 헤르손 주민들에게 조심하고 점령자들이 남긴 물건을 점검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군이 헤르손 부근 드니프로강 반대편에서 방어진지를 세우며 헤르손 지역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헤르손과 그 주변에서 일부 러시아 병사들이 여전히 우크라이나군과 싸우고 있으며 헤르손은 여전히 러시아군의 폭격에 취약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우크라이나 당국이 폭발물 장치와 지뢰, 불발탄 등 2천 개 이상을 제거했다면서 헤르손 지역에서 10명의 폭탄 제거반이 활동했으며 3명의 병사가 작업 중 부상을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흑해의 중요한 항구이자 점령당한 크림반도의 관문으로 여겨진 헤르손은 지난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군에 함락된 첫 번째 주요 도시였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군에 대한 우세를 보이면서 러시아군은 지난 9일 헤르손시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은 11일 성명을 통해 헤르손이 우크라이나 통제 아래 돌아오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의회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해 다수당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민주당의 캐서린 콜테즈 메스토 현 상원 의원이 공화당의 애덤 렉설트 후보를 누르고 연임에 성공하면서 민주당이 전체 상원 의석수 100석 중 50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메스토 의원과 공화당의 렉설트 후보는 접전 끝에 각각 48.8%와 48.1%를 득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현재까지 상원 의석수 4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은 상원 의석수 한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조지아주는 다음 달 6일에 결선 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라파엘 워너크 후보가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보다 득표율은 약간 앞섰지만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지아주 법에 따라 결선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한편 435석을 놓고 선거를 벌인 의회 하원의 경우 현재까지 공화당이 221석, 민주당이 203석을 확보한 가운데 공화당이 소수 의석수 차이로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 데 성공함에 따라 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화에 더 강한 입지에서 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 상원 의석수 50석을 확보해 상원을 장악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민주당 후보들의 자질이 뛰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14일 시주석과의 만남에 더 강해져서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과 16일에 걸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시주석과 별도로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을 잘 알고 있고 그도 나를 잘 안다며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오해가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레드라인인지 서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주석과의 이번 회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 무역, 전염병, 인권, 타이완 문제 등을 다룰 예정으로 미중 상호 갈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은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앞서 제이크 설리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시주석에 북한에 대한 견해를 전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이 길을 계속한다면 영내 미군 주둔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얘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5일에 이어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일 열려 북한 미사일 도발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8일 실시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죠. 북한이 5일에 이어 9일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 미사일이 어디를 겨냥한 것인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5일에 이어서 9일, 그러니까 5일은 지난 이번 달 들어서 2일과 3일, 5일 이렇게 사흘에 거쳐서 잇따라서 발사를 했고요. 나흘이 지난 9일에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건데요. 이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으로 판단할 때 예.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네.
이 기간을 살펴보면요. 10월 30일 1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 공중훈련이죠.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하는 시기였고요.
예.
또 11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는 한국군이 태극 연습을 실시 중이었는데요. 또 9일 날은 그 전날의 중간선거에 이어서 미국의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이 발사들이 모두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또는 한국군의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 그리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와 겹치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한국, 미국 모두의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발사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떤지 좀 최 기자가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북한이 이제 9일 오후 동해상으로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는데요. 한국군 그 합참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 31분 평안남도 숙천에서 미사일 한 발을 쐈는데 비행거리가 290km고요. 고도가 3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이제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근처에서 미사일과 함께 그 북한의 그 군용기 항정도 포착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자 가장 먼저 이제 한국군하고 미국이 이제 즉각 그 공조 체제를 가동해서 상황 파악, 공조 태세 그리고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한 그런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 무부가 이제 북한 발사 직후에 VOA의 그 미국 정부의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됩니다.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과 그 대화를 모색하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 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국 그러니까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발사 직후에 그 일본 정부도 베이징에 있는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북한 측에 강력 항의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 미국과 한국의 북핵 대표가 그 전화 통화를 갖고 미사일 발사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한국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상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각각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그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한편 북한의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 한국, 일본이 철저히 대비를 하자 이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 2일부터 나흘간 계속된 미한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 중에 30발 이상 미사일을 쐈는데요.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예,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그런 전망이 이제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최근 발사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의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각종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의 의미가 있단 말씀이죠. 그렇게 볼 때,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앞으로도 이런 미사일 발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요, 그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뿐 아니라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가지 눈길을 끄는 소식이 있는데, 북한이 지난 2일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쏜 미사일이 한국군이 인양을 해서 분석을 했더니 옛 소련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60년 전,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지뭐 얼마 안된그 무렵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 개발된 구형 미사일을 쏜 것입니까?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번 보도해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지난 2일날 북한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미사일 한 발이 떨어져서 그때 한국 정부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저희도 이걸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그쏜그 미사일, 그러니까 이남의 영해 가까운 쪽에 떨어진 미사일을 한국 해군이 가서 이것을 인양을 했습니다. 특수 잠수정을 동원을 해서 인양한 미사일 잔해를 분석해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석해 봤더니 흥미로운 점이 밝혀졌는데요. 부품을 자세히 봤더니 러시아어가 쓰여졌다. 그러니까 옛날 소련이 만든 미사일이다 이런 게 밝혀졌고요. 이것을 좀더 자세히 봤더니 1960년대 구소련이 만든 SA-5, SA-5이라는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런 게 밝혀졌습니다. 당초 한국 측은 이것이 이제 레이더만 봤으니까요. 북한이 한국 이남을 겨냥을 해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양해서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을 쐈다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밝혀진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는 의문은 그겁니다. 왜 북한이 이렇게 낡은 지대공 미사일을 이남을 겨냥해서 쐈을까 하는 것인데요. 뭐 북한이 밝히고 있진 않지만 대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당시는 한국과 미국이 전투기 한 200대 이상을 동원을 해서 한미 연합 공군 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에 대응해서 지대공 미사일을 쐈는데 이게 워낙 낡고 오래된 지대공 미사일에 비해서 좀뭐 고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나서 의도치 않게 한국 이남에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하나의 관측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북한이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미사일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소련이 개발했던 스커드 미사일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KN-23, KN-24 이런 새로운 미사일을 속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구형 낡고 오래된 구형 미사일을 차제에 그냥 소진해 버리자 이런 차원에서 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둘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것을 우연으로 쐈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쐈을 수도 있는데 북한이 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그런 대목입니다.
네. 북한은 또 지난 2일 울산 앞바다로 전략 순항 미사일을 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예, 북한 측과 한국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이런 엇갈린 주장과 발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사된 북한의 이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울산 앞바다에 전략 순항미사일 두 발을 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합참은 당시에 감시 정찰 수단의 탐지 그리고 분석 결과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군에 포착됐거나 탐지된 순항 미사일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11일 이 같은 한국 합참의 그 발표를 또다시 그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언론 보도문을 냈는데요. 북한은 한국 합참의 이 발표는 뻔뻔한 생억지다 이렇게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주장을 하면서 한국군 당국이 이 울산 앞바다에 전략 순항 미사일이 두 발씩이나 날아간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군 당국은 다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 주장이고 언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한연합공중훈련에 대응한 자신들의 대남 군사작전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공개한 일은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동안 그 미사일 발사라 이런 것은 잘그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 그 총참모부 명의로 7일 그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대남 군사 작전 이것을 실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자별로 이제 그 상황을 그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그 2일 날뭐 미사일 4발을 쐈다. 또 지대공 미사일은 몇 발을 쏘았고, 3일 날에는 중요한 그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4일 날에는 또 500여 대의 그 전투기를 동원해 출격 작전을 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뭐 1차적으로 보면 북한 주민들, 북한 내부를 겨냥한 거다. 이렇게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주민들도 그 외부 방송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그 연합 공중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공산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군으로서는 우리도 자체적인 그 군사력, 전투기, 미사일 이런 거를 동원해서 이것에 대응을 했다 이렇게 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이제 밝힌 건데 문제 보면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발표를 보면은. 과장을 하거나 그 초점을 흐리는 이런 선전 차원의 그런 내용이 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번에 그 비질런트 스톰 그 훈련 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도발로 꼽는다면 3일 날 발사한 겁니다. ICBM 발사란 거죠. 한국에서는 주로 북한이 가진 제일 큰그 ICBM인 화성 17형을 쐈는데 이게 저희가 보도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해에 추락하고 마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노동신문을 보면은 이것이 추락했다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아무런 설명 없이 화성 15형 사진만 덜렁 이제 공개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아까 그 나온 그 울산 그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쐈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고요. 또 하나 그 북한 노동신문을 보면은 500대 군용기가 출격을 해서 대응훈련을 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좀 과장됐다. 북한의 그 전투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출격해서 작전을 할수 있는 군용기 전투기가 그렇게 그 충분치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그 부풀려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북한 주민들을 안도시키고 북한 수뇌부가 군사적으로 잘 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그 선전선동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올해 38차례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외부에서는 과연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들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자금이 조달됐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이 출처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미국과 한국 일각에서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을 제기해 왔고요. 이번에 특별히 북한이 이제 지난 2일부터 5일 사이에 쏜 각종 미사일이 무려 39발에 이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비용 산정을 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경우에는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이 이 그 발사 산정 비용을 산정했는데요.
네.
이 국방연구원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는데 2천만에서 3천만 달러,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천만에서 1,500만 달러,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순항미사일은 300에서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대당이죠. 이렇게 추산하고 있고요. 미국의 군사전문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지난 2일 하루 동안 쏜 미사일 발사 비용을 최대 7,500만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1억 달러가 이 북한의 그 나흘간 미사일 발사 비용이 1억 달러가 넘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그 한국에서 탈북민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의원이죠. 의원이 자신에 대해 입장을 분석한 게 있는데요.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정상적인 무역 등을 통해서 벌어들인 외화가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해킹 그리고 마약 거래, 무기 기술 이전 그리고 중국의 지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재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주장을 보면요, 이 한국의 청와대 안보 특보를 지낸 임종인 전 특보는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벌어들이는 자금이 연간 2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불법 해킹이라든지 불법적인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무기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 자금도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지난 3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이 실패해서 동해에 떨어진 것인데요. 그러면 이 ICBM 발사를 뭐 다시 시도를 할까요?
네,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최근 한 도발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큰 도발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3일 날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ICBM인 화성 17형을 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날 쐈는데 이것이 그 레이더 여기 분석에 따르면 1단, 2단 분리는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그 탄두 부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그 일본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중간에 무슨 고장이 났던가 뭐 그래서 이것이 동해에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ICBM 그 발사를. 그래서
네.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일종의 그 체면을 구긴 이런 그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은 북한에게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ICBM을 당초 이제 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고장이 나서 실패한 거니까 다른 ICBM 화성 17형이든 15형이든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그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해서 이것을 문제점을 고친 다음에 다시 ICBM을 발사를 해서 아마 체면을 세우려 할 것이다. 이런 한 가지 견해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올 3월부터 뭐 그 7차 핵실험을 다 준비를 해와서 준비가 다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ICBM은 잊어먹고 바로 7차 핵실험으로 가서 도발의 수위를 한결 더 높일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북한이 진짜로 다시 ICBM을 발사할지 아니면 ICBM을 관두고 바로 7차 핵실험으로서 도발의 단계를 하나 더 끌어올릴지 이것을 네.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일 열린 유엔 안보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날 안보리가 열렸는데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응 조치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all 13 recent DPRK ballistic missile launch.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10월 27일 이후 실시된 최근 북한의 13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올해 7번째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더불어 전례 없이 한국의 해안선에서 불과 50km, 즉 30마일 지점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은 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행동이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대사의 말, 결국 안보리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는 못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사실 안보리가 북한의 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지난해 이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뭔가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다섯 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미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 간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면서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제 현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정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그 취할 수 있는 그 결의 위반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예. 언론 보도문을 통해서 그 행위를 규탄하는 게 있고요. 또 언론 보도문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수준으로 의장 성명을 통한 규탄이 있고요. 가장 강력한 조치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이제 말하자면 제재 등을 가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낮은 수준의 언론 보도문도 지난 1년여 동안 전혀 채택되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중국이 상임이사국이죠. 거부권을 가진 이 결의안 채택이든 언론 보도문이든 의장 성명 채택이든 어떤 것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 이 때문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이 될 무기를 팔 수 있다는 이유나 북한이 미국에 대한 완충지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안보리의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올해 9번째 북한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이렇게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이날 유엔 안보리 회의는 뭐 그 중국, 러시아 그 대표로 중국에서는 그 장진 유엔 주재 그 중국 대사가 참석했는데요. 안보리 회의에서 그 중국 장진 대사는 그 미국에 그 비난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최근 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한 것과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보리가 북한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러시아에서는 그 안나 에브스티티그바 그 차석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러시아 대사는 한반도에 그 미국이 군사력을 배치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근시안적인 군사행동의 결과다 이렇게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면 그때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할지 제재를 가할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 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가정의 그 이제 말하자면 의문인데요. 한국 정부 당국자, 그러니까 유엔 주재 항준국 대사는 예. 그 핵실험에 대해서는 그 중국이나 러시아도 비확산 체제의 기득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 비확산 체제를 수호해야 될 이해관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ICBM 발사 때와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본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중국도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요. 전문가들은 그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만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북한이 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경우에 유엔 안보리에서의 제재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참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ICBM이라든지 다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예. 미국과 이렇게 강하게 그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말하자면 추가 제재를 가하는 그런 징계에는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네. 한국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8.1이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그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 또 그때마다 시기도 특정해서 추정이 있어 왔죠. 그 미국과 한국 당국의 입장은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고요. 반면에 북한은 이미 전술핵을 실전 배치하는 등 핵태세를 갖춘 상태인데다가 추가 핵실험의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이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마당에 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예. 그러나 여전히 그 가능성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어느 누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연내 실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을 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올해 초부터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줄곧 제기하는 것으로 해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 3국 간 군사협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이런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배치할까요?
네, 최근에 그 일본 교도통신이 그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네. 그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아마 그 항공모함을 그 한반도 인근에 배치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미국은 이미 수차례 걸쳐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미국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그 전례 없이 강력한 조치 이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건 밝히지 않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한 그 세 가지 조치를 그 지금 그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것은 이제 군사적 조치죠. 아까도 얘기해 나왔던 항공모함, 또 B-52, B-1, F-35 이런 전략 무기들을 아마 대거 한반도 인근에 전진 배치해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아마 그 유엔 안보리를 통한 그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힘들지만 양자 차원의 제재, 미국이 독자적으로 하는 그 제재는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제재를 취할 텐데 특히 그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처달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이 분야에 대한 그 제재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견측이 많고요. 특히 그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그러니까 북한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대개 보면 그 중국의 은행 금융기관들이 그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도 제재를 맞출 공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해상 환적을 막는 거죠. 지금 북한이 몰래 그 남의 눈을 피해서 동중국해 같은 데에서 지금 그 해상 환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그 감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등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해상 환적을 감시하는 일종의 해상 감시 체제를 강화해서 북한을 상당히 그 압박해서 경제적으로 아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중간선거 소식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일 중간선거가 실시됐는데요. 대부분 뭐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몇 군데가 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당초 레드 웨이브 그러니까 붉은 물결일 것이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그렇게까지 전망이 맞아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짧게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그 미국에서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중간평가의 성격을 띄워왔고요. 과거의 중간선거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백악관을 차지한 당이 패배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두 공화 민주 정당이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을 나눠 갖는 양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 말씀하신 붉은 물결, 그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란 전망은 크게 빗나가긴 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 둘 다 장악하고 있는 하원과 상원의 상황은 적어도 이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시 장악하는 형식으로 달라지고요. 상원도 현재 상당히 아직 이제 세 군데에서 개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압승은 아니지만 상원이나 하원의 말하자면 그 지배 정당이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은 나타난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들이 하원 하나만 공화당이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상당히 그 추진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그 가능성을 지금 현재로서는 말하자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경우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법관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임명과 그 인준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것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 지금 아직 확실하게 공화당이 양원을 다 지배한다 이렇게 결판이 난 건 아니지만 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번 그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국내 정치적인 요인보다는 아마 외교적 요인 때문에 정책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내 초점은 북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초점은 역시 그 인플레, 우크라이나 네. 사태, 중국 이런 것이 네. 주요 문제고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의회가 공화당이 장악을 하더라도 한반도 문제가 정책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고요. 오히려 그 오는 13일이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이제 미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또 이어서 그 15일 16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초로 대면 회담을 갖습니다. 여태까지 전화 회담, 화상회담은 많이 했지만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인데요.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아마 그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면서 틀림없이 타이완 문제도 얘기를 하고 북한 문제도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정상,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공감대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 북한 문제의 그 향배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내용, 그리고 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인들은 평화 속에서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덕분에 빌 클린턴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대통령으로 기록됐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은 1946년에 미국 남부 아칸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원래 성은 블리스였는데요. 친아버지께서 내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 어머니께서 로저 클린턴이란 사람과 재혼하시면서 새 아버지 성을 따르게 됐습니다. 난 학생 시절에 공부를 아주 잘했고요. 음악적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색소폰을 잘 불었는데 색소폰 연주가가 되는 걸 심각하게 고려했을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때 민간 청소년 훈련 기구인 보이스 네이션의 아칸소주 대표로 뽑혔는데요. 그때 백악관을 방문해서 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만난 일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요. 덕분에 정치에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외교학을 전공했고요. 미국의 유명한 장학제도인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서 2년 동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죠.
네, 법대를 나온 빌 클린턴은 고향 아칸소주로 돌아왔고요. 곧 정치에도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사실 클린턴은 학창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학생회 간부선거에 너무 자주 출마해서 교장이 그만 좀 하라며 말렸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클린턴은 성격이 매우 사교적이었고 천성적으로 정치 기술이 뛰어났는데요. 1978년 32살 젊은 나이에 아칸소주 역사상 최연소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밀러센터 클린턴 대통령 기획 담당자인 러셀 라일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아칸소는 아주 작은 주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 클린턴은 성격이 무척 사교적이고요. 아칸소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 성공한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평범한 집안에 뿌리를 둔 서민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빌 클린턴의 정치 기술과 그의 지적 능력이 아칸소주에서 정치적으로 큰 강점이 됐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거에 나갔는데 아칸소 주민들의 눈에 그런 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비춰졌던 거죠.
2년 임기를 마친 뒤에 클린턴은 재선에 도전하지만 실패했는데요. 이 일은 클린턴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라일리 교수는 말했습니다.
당시 경험을 통해서 클린턴이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요. 아칸소 주민들에 비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너무 앞서 있었구나 하는 점을 깨달은 겁니다. 미국 전국적인 기준에서 보면 클린턴은 정치적으로 온건한 성향에 속했습니다. 중도주의자였죠. 하지만 아칸소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보주의자였던 겁니다. 첫 번째 임기 때 클린턴은 아주 젊은 주지사로서 일을 너무 빨리 진행시키고 지나치게 진보 쪽으로 움직인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실패했던 거죠. 그렇게 정치 생명이 끝나는가 싶더니 2년 뒤에 다시 선거에서 승리해 주지사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계속 아칸소 주지사를 지냈는데요. 처음 주지사 재선에 실패하면서 얻은 교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문화를 갑자기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고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는 교훈 말입니다.
And as president, I can report to the nation, aggression is defeated.
1991년 걸프 전쟁이 끝난 직후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지지율은 89%에 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음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요.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던 정치인들이 속속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그마한 시골주의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뜻밖의 후보로 전국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 그리고 무소속의 백만장자 기업인 로스 페로가 맞붙은 3파전으로 벌어졌다. 1992년 초 세 후보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빌 클린턴.
I was Bill Clinton's lover for 12 years.
여배우와의 과거 불륜, 베트남전 징병 기피 등 클린턴의 인품에 의문을 제기하는 폭로가 터져나왔는데.
네, 선거 초기에만 해도 빌 클린턴 후보는 승산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추락하자 민주당이 클린턴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고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한 클린턴 선거본부의 전략이 들어맞으면서 1992년 11월 빌 클린턴은 미국의 42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역사학자 러셀 라일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992년은 냉전이 끝난 뒤에 처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해였습니다. 전 그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냉전 시대의 전형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중앙정보국장을 지냈고 초대 중국 주재 미국 대표를 지냈고 미국과 소련 관계가 소용돌이 속에 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부통령을 지낸 사람이었죠. 하지만 1992년 선거 즈음에 이르면 냉전이 끝나고 있다는 점이 거의 확실해집니다. 클린턴은 미국인들이 국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의 외교적 업적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칸소주 리틀록의 클린턴 선거운동본부 흰색 칠판에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죠.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빌 클린턴은 국내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요. 클린턴 전문가 러셀 라일리 교수는 클린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세금과 예산 정책에 관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He came in when the economy was weakened and through
경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클린턴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1990년대에 미국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예산 적자가 무한대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됐지만 클린턴 임기 동안에 경제가 성장했고요. 임기 마지막 3년 동안에는 오히려 예산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은 사회복지개혁법 제정에 기여했는데요.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해서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일반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부추기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의 복지 제도를 완전하게 뒤바꿔놓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외교 정책 면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북아일랜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내전이 벌어지고 있던 보스니아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했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해서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 간의 정상회담을 주선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북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클린턴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역사적 사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임기 말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 자신이 북한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중동에서 진전이 이루어질 기회가 왔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중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중동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국내 정책 면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I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that woman.
모니카 루윈스키란 이름의 백악관 견습사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클린턴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클린턴의 여성 폭력으로 인한 문제는 클린턴이 젊었을 때부터 나왔는데요.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클린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잘못은 모니카 루윈스키와의 관계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뒤에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었지만 말이죠. 어쨌든 이 때문에 클린턴의 입지가 좁아졌고 클린턴 행정부에도 큰 흠집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후대 역사학자들이 클린턴을 설명할 때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란 얘기를 제일 먼저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은 1990년대 미국 정치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뉴 데모크랫, 신민주당을 지향하면서 민주당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클린턴이 남부 민주당 정치인들과 함께 민주당을 좀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바꿔놨죠. 클린턴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서 중도 보수 성향을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치적으로 중도 우파 성향의 나라라는 점을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에 맞춰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적인 정책 사이에서 제3의 길, 그러니까 중도적인 정치 노선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 편이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이란이 만든 자살폭탄 무인기 드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숨지고 주거지와 발전소, 하수처리장, 다리, 놀이터 등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러시아의 이란과의 동맹관계는 전 세계, 특히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의 무인기 제공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31호를 위반해 이란으로부터 무인기를 획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지난 7월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무인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며 현재 우리는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중요한 민간시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올 여름부터 사용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관련 증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무인기 공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이트 에반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민간인과 중요한 민간 기반 시설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잔인하고 계획적인 공격에 이란제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이 무기들을 조달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별 없고 잔인한 전쟁을 하면서 국제법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에 위험한 무기가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같은 무기 공급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재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이 같은 무기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방공 능력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례 없는 안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